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다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선한 왕, 다윗과도 같은 왕이라고 말하는 요시야 왕 때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살다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40년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4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외쳤지만 또 외치는 가운데서도 백성들과 또 왕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통치하였던 시대에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2절 말씀에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백성들이 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에 찌들어 있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빨리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 제자이자 친구인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읽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한두 번만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정말 백성들이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7절에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바룩은 예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여호야김 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왕이 그를 불러다가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하죠. 왕이 깨달았을까요? 네. 회개하기는커녕 그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한 번 더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왕 앞에 가서 읽으라고 하죠. 왕이 깨달아야 왕의 명령하에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왕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 두루마리를 다시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위해 계획하셨던 모든 재앙을 실행하시게 되죠.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을 텐데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뎌져 있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죄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과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죄에서 돌아서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터에서, 또는 각자의 삶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제7일에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죄의 과정과 죄의 회복의 과정과, 또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이런 순화의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예의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 세상과 또는 개인적인 목적과 쾌락 때문에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참 좋다면, 나의 참 구주이시고 나의 참 친구이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몇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죠.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삶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용서와 화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용서를 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정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느낀다면 용서를 못해줄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라는 그런 다짐, 막 그런 감정들이 끌어오르는 그런 예배, 예배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내가 뭐 어떤 선행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느끼게 되면 예, 주변에 용서를 못해줄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다짐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예배 모습은 어떤가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용서에 대한 은혜의 관격과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한 주를 다가오는 한 주를 믿음대로 살아갈 그런 용기를 얻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찰철처럼 찬양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사람들 옷차림 나를 대접해 주는지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나는 과연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있나 점검의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현재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내려놓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것도 특이한 상황이죠.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예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해요.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바르죠. 근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7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합 굉장히 비싼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과감없이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세상 일과 타협을 하고 성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죄를 깨닫는 찔림과 용서를 받기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